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7년 전에 한번 왔댔는데 제가 워낙 기억력이 없어 그런지 아는 얼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이 성실하게 참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한수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또 가끔 생각나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개척교회가 이렇게 틀을 잡고 성장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때인데 그래도 여러분 7년 동안 이렇게 잘 견디어 오셨고 또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무가 자라듯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량 이랬는데 제가 잘못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량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성량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량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경 전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두 가지만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성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시고 신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엄청 많지만은 그러나 그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속량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그런 제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었어요. 그리스도의 속량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거의 1천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전지전능하신 슈퍼스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정말 탁월하신 예수, 능력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 아주 탁월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그야말로 동양식으로 말하면 아주 도덕분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자 중에 성자이시다. 이 사람으로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탁월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그런 분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혁명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기존 질서를 이제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야말로 정말 잘못된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혁명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안에 다 뜻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슈퍼스타로서의 모습이 있고 정말 스승으로서의 그리고 또 정말 도덕군자로서의 그런 모습들 정말 영적인 혁명가로서의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성량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이루신 이 성량 사역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여기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을 수 없는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됐지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혔지요?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넘을 수 없는 그런 골짜기가 생긴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혹시 예, 떴습니까? 우리 네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아, 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찾지 못하더라도 꼭 적어놨다가 나중에 꼭 찾아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에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기도해도 듣지 못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관계를 깹니다. 죄는 관계를 멀리 만드는 겁니다. 관계를 깨고 이 관계를 멀리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큰 잘못을 저지르면요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얼굴 뻔뻔히 들고 쉽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요. 엄마 아빠 없는 동안에 아이들이 놀다가 무슨 사고를 치면은요 평소 때는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아빠 엄마 하고 이렇게 달라들지만은 놀다가 자기들끼리 놀다가 사고를 치고 나면은요 눈 내리깔고요 엄마 아빠 와도 눈치 보고 이제 이러지요. 예? 이렇게 죄가 관계를 깨는 겁니다. 예? 만일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러면은 서로 관계가 깨지죠. 반대로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서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깨져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는 사람들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관계를 깨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고 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나는 죄 없다. 뭐 그렇게 뭐 교회 오면 자꾸 죄인 샀는데 뭐 우리가 무슨 얼마나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자꾸 이렇게 사람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예, 죄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혹시 생각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좀 기분 나쁘십니까? 뭐 참회 기도부터 하고 예배드리자 뭐 이게 조금 뭔가 순서가 뭐 꼭 이게 필요이냐 뭐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은 아예 양심이 없는 사람이든지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렸다든지 아예 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든지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참 이렇게 참 양심이 뭐랄까요 좀 마비된 사람이라도 적어도 나는 아무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예. 이 성령이란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란 말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에는요, 이 개역 개정판 말고 옛날 개정 성경에서는 성냥이라는 말 쓰지 않고 구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뭐 구속이란 말이나 성냥이란 말 똑같은 말인데 그래도 저는 참 잘 바꾸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이란 말은요, 발음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바깥에서도 들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초신자들도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똑똑하셔서 이 말에 뭐 이렇게 헷갈린 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잠실 중앙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때도 이제 점임 강사로서 출강을 하고 있었던 분이신데 예, 박 박사라고 제가 박 선생하고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예, 적어도 교수급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예, 교회 다닌 지 7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정말 세례를 안 받고 뺀질뺀질하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이제 예? 맨날 이제 그런 사타가 어쨌든 참 이렇게 예, 절차를 다 밟고 이제는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근데 마지막 하는 것이 이제 면접이죠. 인터뷰입니다. 예, 세례문답 마지막 코스가 이제 예, 저하고 마지막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뭐 많이 묻지 않습니다. 뭐 어렵게 묻지 않습니다. 딱 저는 두 가지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럼 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으러 오는 세례문답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미 다 컨닝을 하고 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가는 학생을 붙잡고는 사람을 붙잡고는 목사님 뭐 묻더냐 이렇게 되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느냐 혹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뭐냐 이렇게 다 알고 그렇게 해서 다 알고 옵니다. 뭐 알고 오는 것을 저는 오히려 더 그것을 반갑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제가 그냥 확인하는 거죠.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니까요. 아 근데 이 박 선생이 들어왔는데 아 이분은 뭐 그래도 교수급인데 교수인데 예, 뭐 붙잡고 막 물어보고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오는 학생들 붙잡고 뭐 목사님 뭐라고 질문하더냐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분은 컨닝을 못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은 초급반 공부할 때 다 설명을 한 것이지만은 그때 어쨌든 수업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분이 들어왔을 때 제가 물어봤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랬더니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한다면은 제가 전에는 세상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세례받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구속된다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이분은요 이 구속이란 말을 그냥 구속됐다는 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좋잖아요. 그래서 뜻이 좋아서 제가 참 세례를 베풀기는 베풀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 구속돼서 세상에 매여서 꼼짝없이 세상 따라서 살다가 아 이제는 거기를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에게 구속돼가지고 예수님께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이제 오직 이제 예수님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어쨌든 뜻이 좋아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만은 이분은 구속이란 말의 그 다른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 구속이란 말, 구속됐다는 말은 잡혀갔다는 뜻 아니에요. 묶여갔다는 뜻이고요. 부속됐다는 말은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한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속량이라는 말은 바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기독교 밖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왔더니 아 속량 속량 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 이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니 의문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제 바로 뭘 알게 되는 거죠. 이 구속이라는 말은 아 바깥에서 듣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구속되구나. 왜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구속이라는 말이 맞노? 뭐 이래서 하면서 모르면서도 안 것쯤 하고 얼른 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 어쨌든 속량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낱말이에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것. 예. 국어사전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서 양민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예,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초신자에게 아직 뭘 모르는 어린이들에게는 이 말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이고요. 하나는 화목입니다. 하나는 대속이고 다른 하나는 화목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요.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남의 노예가 된 사람을 빚을 대신 갚아주고 해방시킬 때 쓰는 말이 대속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남의 종이 되는 경우가 한 세 가지 있었는데요. 첫째는 뭐 자기 아버지가 종이면은 태어나도 그 다른 사람들 그냥 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소위 세습이죠. 신분 세습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되게 많은 경우인데요. 부족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진 부족이 이긴 부족의 종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요. 빚이 져서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역사상 제일 흔한 또 보편적인 그런 것이었는데요. 우리 조선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런 일들이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혁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대신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계획이라든지 혹은 뭐 대동법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주들이 대개 이제 많은 동네 사람들을 소작인으로 고용을 해서 소작을 시켰습니다. 소작을 시켰는데 그 소작료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소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남의 농사를 지어주고 이제 거기서 소작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4대 1 25%를 소작료로 주고요. 75%를 자기가 소작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토지 계획의 결과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쌀 10가마니가 생산이 됐다.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토지에서 쌀 10가마니가 나왔다. 그러면 7가마니 반은 이제 소작인이 가져가고요. 두 가마니 반은 이제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 반대였습니다. 4분의 1만 소작인이 가져가고 4분의 3은 주인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때 무슨 뭐 생산이 많이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사 천평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쌀 뭐 한 10가마니밖에 안 나왔다. 20가마니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4분의 3은 주인한테 다 주고, 나머지 이제 몇 가마니만 소당이니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1년을 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초건 목피할 수밖에 없었고,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뭐, 아사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 답답한 사람들이요, 소닭인들이 주인한테 가서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쌀 한 가마니만 빌려주십시오. 우리 아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쌀을 빌려다 먹습니다. 뭐 내년에 새해 뭐 갚을 수가 있습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무슨 뭐 수익이 많아집니까? 결국 또 그 해도 꼭 마찬가지. 또 이제 빚을 지게 되고 나중에는 빚을 전혀 갚을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닭인들이 그대로 그냥 그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양반들이 종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뭐 더 쉽게 다시 또 하나 예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빚쟁이가 이제 채권자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를 종으로 끌어갔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왜 자식이 종으로 끌어가는 겁니까? 그 아버지 다 늙은 아버지 잡아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그 집 아들을 잡아가든지 아니면 그 집 딸을 종으로 삼아가든지 그랬어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수양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어느 집에 빚을 많이 지가 빚을 못 갚으면은요 자기 딸을 그 집에 수양딸로 줬어요. 말이 좋아서 수양딸이지 사실 종으로 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서 그냥 심부름 시키고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부엌에서 이제 도와서 일을 하도록 만들고 뭐, 예. 그러다가 잘 크고 크면은요 그 집 주인이 또 이렇게 첩으로 삼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 뭐 한 60년 뭐 70년 전에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남의 종을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저희 삼촌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지금 하나의 픽션입니다. 예. 우리 삼촌이 듣고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조카가 남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우리 조카가 키는 작지만은 얼마나 똑똑하고 아빠 장래성이 있고 이런데 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래가지고 삼촌이 예, 그 채권자를 찾아간 겁니다. 우리 형님이 지금 빚이 얼마요? 예. 배 30가만이다, 뭐 50가만이다. 그것을 저희 삼촌이 대신 갚아주고 저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쓰는 말이 앞으로 들을 수 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대속한다는 말입니다. 빚이 져서 노예가 됐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종을 다시 본래 자리로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데리고 나올 때 쓰는 말이 대속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속량에는 대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이 있습니다. 화목. 오늘 25절 앞부분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죠? 우리가 주로 들은 말은 속죄 제물, 대속 제물 이랬는데 여기서는 화목 제물이란 말을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는데 이것이 대속 제물뿐만 아니라 그것이 화목 제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죄를 대속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화목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죄는요 단순히 기계가 고장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서로 손상을 입었다는 이야기고 서로 관계가 깨졌다고 말씀 제가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계는 고장나면 고치면 그만이지만은 사람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만 용서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화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딸이 셋인데요. 지금 막내는 35이 넘었는데도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지금 이제 부모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막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됐을 때요, 우리 부부가 싸우면은요, 이렇게 주로 말리는 일을 잘 했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들은 뭐 부부가 항상 뭐 사랑하고 항상 그룩하고 뭐 그렇게 사는 줄 알지 모르지만은, 목사 부부도 뭐 여러분 하는 거 다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 싸우는 것도 싸우고 뭐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고 뭐 비슷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싸울 힘도 없고 뭐 싸워봤자 뭐 맨날 지기 때문에 싸울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젊었을 때는 뭐 아무 문제도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이럴 때 있었어요. 저거 다투더라도 아이들을 보는 데서는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성질 나다 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있는 데서도 막 그냥 싹닥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가 다투고 있으면은 저 막내가 하루는 이렇게 와서 저를 이렇게 안으면서요, 아빠, 아빠는 목사잖아. 목사가 참아야지. 그리고는 또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를 다리를 또 이렇게 껴안고는, 엄마, 엄마는 사모잖아. 사모가 목사님을 잘 모셔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웃을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서로 화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서로 화해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 화해시키는 거죠. 화목시키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화목시킨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속량할 말 속에 들어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셨죠?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피로서,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네. 예. 여러분 성경 찾다 보면 잠도 깨고 하는데 예, 어제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뭘로써요?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십자에서 흘린 그 피를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의 보혜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예?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았다 하는 겁니다. 예?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천하보다 귀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정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티도 없으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온갖 멸시인과 멸시를 받는 그런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자신의 그 생명을 피값으로, 피를 이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요. 예, 우리 그 한 10년 전에 우리 향상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50세에 그 여자분이에요. 50세에 그 간암이 발견되셨어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예. 여러분 나이 50이라 하지만은 여기 50 되신 분들 있습니까? 뭐 요즘에는 그 실제 나이는 한 50 정도 되면 한 39쯤 보여요. 예. 아, 실제 나이는 50쯤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체감 나이는 체감 나이는 이제 한 39살 정도 보일 정도로. 예. 또 그 집사님이 참 똑똑하시고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오신 분이신데 똑똑하시고 인물도 잘생기시고. 예. 그리고 또 신앙도 좋으신 분이시고 그래요. 본래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법인데 하여튼 그분은 이게 다 채색을 겸비한 그런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방도 정말 자주 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아직 교인 수가 뭐 2,000명 만지밖에 안 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신방할 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신방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신방 자주 가서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예. 제가 그래도 뭐 안 낫고 계속 안 나빠지니까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집사님을 일찍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우리 향상교회로서는 이런 귀한 집사님을 데려가 버리시면은 우리 향상교회는 틀림없이 손해인데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한 적이 그랬는데도 점점 나빠져가지고 2년쯤 됐을 때는 아예 뭐 그야말로 이제는 그야말로 숨만 안 쉬면은 그냥 시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름답던 얼굴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냥 시커멓게 얼굴은 변하고요. 그리고 뼈와 가죽만 남고요. 예? 배만 불룩해지고 예? 그리고 이 혈관도 굳어져가지고 이 닌거 주사도 맞을 수가 없고요.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는 제가 신방을 가면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예? 성경 말씀도 뭘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목사님들도 참 곤란할 때가 이런 때입니다. 예?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예?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뭐 주다주부 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뭐 이럴 수도 없고요. 예? 서로 민망하고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 막 고생 덜 시키고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참 가면은 그냥 저 혼자서 묵도를 하고는 뭐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될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고 뭐. 아 그래서 찬송만 부르다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예? 아 그래서 뭐 이런 찬송 저런 찬송 천국 소망 찬송도 부르고 보혈 찬송도 부르고 예? 이러다가 언젠가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몇 장을 제일 좋아하세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 몇 장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 저는요 찬송가에는 없습니다만은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네, 10년 전에 그 찬송이 참 유행하던 때입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부르면서요 나도 울고 자기도 울고 따라갔던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울고 때로는 울다가 찬송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이 2년 만에 발견된 지 2년 만에 별세하셨어요. 장례식 하는 날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 찬송을 특송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부목사님은 성악과를 졸업하신 분이시라서 제가 그 찬송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장례식 날 이 찬송을 특송으로 부르다가 목이 메여서 그냥 중단이 됐어요. 우리 부목사님 목이 메여서 더 이상 못 부른 겁니다. 예. 그때 정말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여지사님들은 친정 어머니라도 돌아가신 것처럼 그냥 어떤 사람 땅바닥에 막 퍼지르고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예. 저도 참 그때 많이 울고 했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왜 울었는지, 너무 슬퍼서 울었겠지요. 정말 참 그 아름다운 우리 집사님, 그 귀한 신앙의 참 사역자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서 너무 슬퍼서 울었지요. 근데 물론 저도 슬퍼서도 울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울 때는요, 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이 졸렬한 인간도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군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군요. 제가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참 귀한 보혈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혈 찬송도 많이 부르고 뭐 속죄 찬송도 많이 부르고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저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 집사님 참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알았나 봐요. 내가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부록처럼 붙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5절 그 중간쯤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제가 깜빡하고 돋보기를 안 가져와 갖고요. 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것을 간과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고 만일 그냥 우리가 지은 죄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항상 벌 주시면은요, 우리는 벌써 일상 떠났지요. 우리는 벌써 소멸되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셨어요. 길이 참아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은 뭐 잘못할 때 그냥 이놈 자식 벌 줄까 하다가도 뭐 좀 참고 있다 보면은 하루 좀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죠. 그냥 어제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아 주시는 가운데 그것을 간과하셨다. 그냥 지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셨다. 근데 이 간과하셨다는 말을요, 가장 실감나는 우리 현실적인 용어로, 시장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면은요, 이것은 봐주셨다는 뜻입니다. 봐주셨다. 여러분, 혹시 봐주셨다는 말, 봐주었다는 말 좀 이해하시나요? 제가 재작년 연초였던 것 같아요. 저 강북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른 교단 교회인데, 그 주일날 오늘 여러분처럼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그 교회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일부부터 그렇게 설교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7시 40분까지 이제 가려고 집에서 일찌감치 나섰어요. 예. 아 그런데 7시 15분쯤 됐었는데 예.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다 왔습니다 이러면서 아 이제는 안내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교회당은 안 보이는데, 어? 교회는 안 보이는데 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가끔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죠. 예, 예. 어우, 저 마음이 엄청 급해졌어요. 예, 15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근데 교회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서 목사님하고 인사도 하고, 뭐, 차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가버렸고,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저 혼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제 막 이리 하다가 하는데 아 어느 골목을 이렇게 딱 빠져나오는데 이 골목 쪽 빠져나오는데 앞에 딱 보니까 아 교회당이 아주 큰 건물 앞에 저 앞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와 얼마나 반가웠던지. 에? 제가 그 앞에 6차선 도로가 있었는데요. 에? 그걸 그냥 그대로 크로스했습니다. 우선 마음이 급했고요. 마음이 급했고 시간이 다 돼가야 돼 마음이 급했고 그 다음에 아침이니까 뭐 차가 없잖아요. 쓱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했는데 하필 그때 경찰이 올 게 뭡니까? 아니 제가 조금만 웃음 멈춤을 하고 이렇게 봤으면 경찰차가 저기 오고 있다는 걸 봤을 건데 그야말로 바로 통화를 하는 바람에 경찰차가 오는 줄 못 봤죠. 아침 일찍 어디 갔다 오는지 하여튼 오다가 아니 무슨 차가 한 대가 그냥 바로 그냥 그 큰 차로를 그냥 바로 통과를 하는 걸 보고는 이 양반이 기가 막혔겠죠. 예. 아 그러니까 마이크에 스피커로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 서세요. 그 앞에 가는 차 서세요 하더라고요. 예. 꼼짝없이 섰죠. 섰더니 이제 차 내려가지고 이제 저한테로 왔어요. 예, 경찰이 왔어요. 제가 이 창문을 내리고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너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뭐 티켓 꺾고 막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내가 이랬더니 이분이 아니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웃음 멈춤 한 번도 없이 말이요. 그 대로를 그냥 그대로 통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 교회 오늘 설교하러 온 목사인데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지금 급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아, 이분이 이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세요? 이랬더니 그럼 제가 오늘 한번 봐드립니다. 이거 티켓 끊으면요 벌금이 6만 원이고 또 뭐라더라요? 또 벌점이 뭐 15점인가 뭐 그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이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라고 제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예. 여기 간과했단 말 이렇게 봐줬단 말. 그런데 이 지금 이 바울 사도님이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요 예사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이 봐주셨다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얼마나 어려우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안 맞지 안 맞는 것 같지요? 예.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봐주는 것 정의로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인가요? 아 경찰들이 뭐 잘못했다고 다 봐줘. 그러면 여러분 교통 질서가 과연 이렇게 서겠어요? 예.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단위를 높여 생각해 봅시다. 여기 수원지법에 판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 엄청 대자대비해가지고요. 예. 아, 범인들이 잘못했다고 빌면은요, 무조건 다 무죄 석방시켜요. 예? 아, 이런 판사가 있다, 이러면은요, 여러분, 와, 진짜 훌륭한 판사, 명판사 나왔다, 이럴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그런 판사가 어디에 있어? 응? 아, 미쳤나 봐. 응? 아마 이럴 거예요. 예, 물론 그런 판사도 없겠지만은, 예.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무슨 죄를 짓고 왔든지 와서 참을 했습니다. 용서를 빌면은요, 어? 그냥 다 무죄 석방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판사는 뭐냔 말이에요. 그 판사를 원없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또 그 무죄 석방된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그 판사가 미쳤나 봐 이러고 말지 모르지만은 그 용서받은 사람이 그 강도짓을 우리 집에 와서 강도짓을 한 사람이에요. 아, 내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우리 집에 모든 보석들을 막 돈 다 탈취해 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회사를 들어먹은 사기꾼이에요. 성폭행한 사람이에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또 아무데 석방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판사 뭐예요? 여러분 그 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때려 죽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범인보다도 판사가 더 미울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취급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일반 학자들이 항상 제기하고 있는 가장 신학적인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밀량, 예, 밀량 아시는 분 아시네요. 밀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밀량, 왜 밀량이라는 제목을 찾았을까? 무슨 이청준 씨 고향이 밀량인가? 뭐 제가 그랬는데요. 그 밀량이라는 말 영어로 번역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 예. Secret Sunshine이에요. 예? 햇빛이 비치는데 여기에 무슨 오묘함이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예?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데 거기에 예,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밀량 영화 뭐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예? 이걸 바로 이 문제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죄를 반복했더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사실 우리 희망이잖아요. 우리 용서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시잖아요.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모든 재판장들의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를 해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두드러지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밀량의 주인공 전도연 씨인가요? 응? 그 양반이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응?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조롱하고 막 응? 응?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을 막 범죄하게 만들고 막 그래 하면서 영화가 끝나지요. 예? 자기 아들 유괴해가지고 세상에 호수에다 빠뜨려 죽여버린 그 범인을 갖다가 응?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예.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어떻게 되는가?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어려울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뒷받침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렵담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공의로우심과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편 85편 9절로 11절 말씀 이것도 띄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예, 9절 한번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요. 우선 9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9절 말씀.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괭이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구원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깝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예.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원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문다고 그러는데,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날이 온다는 건데, 이 영광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 해석과 공부 안 했어도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금 가깝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영광 그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머무르셨잖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 인애가 뭘까요? 인애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진실. 여기서 진실은요. 진리는요.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예. 어려움이 만나고 같이 만나고.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예. 어디에서요? 예.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예. 여러분 의와 화평은요 서로 입맞추기가 참 힘든 관계입니다. 예. 의와 화평은 입맞추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의를 너무 강조하면 화평이 깨지고요. 화평을 강조하다 보면 의가 깨지고요. 예? 이건 서로 마찰되도록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막 어렵게 한다고 막 뭐든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막 뭐 조금이라도 뭐 자기가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막 따지고 뭐 막 왜 그랬냐 이랬냐 하고 뭐 그래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뭐 이렇게 아주 뭐 뭐랄까요? 아예 냉장고처럼 되겠죠. 싸해지겠죠. 예? 아 그렇다. 그런데 또 뭐 또 막 은혜라고 합시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뭐든지 그냥 다 이렇게 덮어놓고 뭐 그냥 우리 뭐 그냥 뭐 서로 즐겁게 지냅시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들어 뭐 따지 살 거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그러면 질서가 설까요? 예? 그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은 우선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교회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녀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녀를요 너무 똑부러지게 기르겠다고요. 막 뭐 잘못도 하면은 싹 따지고요. 뭐 잘못했지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 한번 길러 보세요. 애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완전히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아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예, 제가 사실 첫 아이를 그렇게 길러다가요. 예? 제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서 그걸 깨닫고요. 예? 제가 이제 완전히 참 전화를 해서 다행이지 저걸 그걸 못 깨닫고 그냥 계속 가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예? 그 누구의 육아 전서가 있죠? 스코트 박사인가? 아닌데. 하여튼 그 육아 전서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애기나 기르는 분 육아 전서 모르세요? 그 예? 하여튼 그 양반 그 책을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애 좀 제대로 길러보려고요. 읽어봤더니 뭐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앞부분만 우선 열심히 읽었어요. 하여튼 참 그 좋은 지혜로운 일들이 참 그게 많아요. 그게 처음에 한번 딱 그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딱 그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대로 막 해보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우리 아이 이름이 고원인데요. 완전히 아이를 고양이로 만들 뻔했습니다. 예? 완전히 애가 막 엄청 이상하게 날카로워지고 막 살아워지고 막 애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제가 그걸 바꾸게 된 것은요. 이게 놀다가 이게 떨어져 갖고 여기 한 일곱 판을 집어 기웠거든요. 그 네 살 때인가. 그랬는데 그 깁는데 애가 울질 않는 거예요. 그 외과에 가가지고 깁는데 그 의사가 뭐 좋다고 전신 마취는 할 수 없으니까 약간 마취제를 바르고 이제 깁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라는 게 뭐 의사가 뭐 바늘 같은 거 갖고 오면은 막 지지급을 하고 울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는요 의사가 부모들이 꽉 이렇게 잘못 기으면 또 이렇게 나도 흉터가 많이 남으니까 아예 꼼짝 안 하도록 붙들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애가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울지를 않고 막 하고 참는 거예요. 의사도 놀래고 우리도 놀랬습니다. 아니 어린 아이가 우는 막 울고 발광을 해야지 아다니는데 막 꽝 찾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애를 막 어렵게 기른다고 막 이 애를 너무 훈련을 막 야무지게 시켜가지고 이상한 애가 된 거예요. 제가 그날 그거 보고는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건 애를 내가 애를 애처럼 길러야지. 애를 갖다가 완전히 뭐 무슨 뭐 죄인 다루듯이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애가 7살인가 8살 됐을 때요, 동아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 육아전서를 쓰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 박사님이 자기 이론을 취소했더라고요. 모든 이론을 취소한 건 아닌데, 그 자기 그 책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이게 잘못된 거라요. 그 소위 이제 하여튼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잘못된 원리를 갖췄다 해가지고 그걸 선언한 포기한다고 선언한 그게 나왔더라고. 엉뚱한데 이야기가 엉뚱한데 흘렀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한다, 그걸 또 화평스럽게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같이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데몬스트레이션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성취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이렇게 무섭다. 죄의 대가는 이렇게 죽음이요 멸망이요 비참이다 저주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바로 알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 복음적인 신앙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이 핵심적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생활이거든요. 우리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수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그런 예배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주일날 그냥 실컷 자고 싶은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쩌다가 오늘 제가 설교가 이렇게 길어져 버려서 미안한데요. 사실 저는 설교 길게는 안 하는 사람인데 그거 참고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설교 저렇게 기나 뭐 이러면서 어쨌든 예배 시간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그래서 뭐 인내의 은혜만 받고 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런 심령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드릴 가장 큰 기도 감사 제목이 뭡니까? 예. 우리가 가만히 교인들 가만히 보면은요, 뭐 하찮은 감사 이런 데는 막 엄청 감사하면서도요, 진짜 감사해야 될 거에는 그냥 그냥 무덤덤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인연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와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바로 알아야 돼. 이거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고 이 은혜가 나를 감격케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복음을 제대해 주셨고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어져 버리고 근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